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계속해서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좀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 관계가 증거되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특별히 나라의 우리가 백성 또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아비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첫 구절에 그 21절 말씀이 있어요.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자녀 관계든 세상에서의 관계든 아니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서든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며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만 중요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왜 예수님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을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으로 말씀하셨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주장하는 원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부르심이 이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이 계명을 듣기 전에 거기 배경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1절에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신 후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5계명을 가지고 오십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어디의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좀 잘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누리는 천국의 현실,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이 계명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런데 구약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 오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죠. 부모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참 부모 누구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고백하며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더 이상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천국 가면 아버지가 한 분인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증거하며 오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 땅에 주신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 현실을 증거하다가 오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우리 육체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이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처럼 살아가라. 그것이 믿는 성도의 가정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자기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언약의 율법을 따라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돌로 쳐서 죽이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집행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끊쳐져 가게 하셨어요. 마치 누구에 대하여 지은 죄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한 죄와 똑같이 여기세요. 오계명을 어긴 죄를 매우 중하게 다루게 하셨는데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진 패역한 죄를 다루듯 다루게 하셨습니다. 즉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공경하는 것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계명을 통해 하나님 공경함을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나타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건강한 예배의 삶의 증거로 삼으세요. 우리가 첫 창조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이 구절을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깊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구절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패런이 같아요. 즉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을 지으셨다는 아담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하고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셋을 낳아서 아담과 셋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서로 같은 패런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도 자기 형상으로 아들 셋을 낳았다. 형상으로 쓰여진 단어가 뭐 모양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듯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은 아들로 태어난 거야.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창조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관계를 또 아담은 자기 삶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낳은 셋과의 관계에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버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아담과 아들 셋의 관계에서 증거되고 반영되게 하셨다는 것도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창조 때도 이러한 패턴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의 새 창조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아버지에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또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낳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 나아가면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새롭게 회복된 천국의 질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 나누는 자들인데 그 현실을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수님 닮은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뿐 아니라 부모들도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교회에도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부모는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보이는 자기 부모를 섬김으로써예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배우며 자라가게 하셨는가? 자기 부모예요. 그들이 말씀을 깨닫기 전부터 부모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대표해요.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아비, 아버지들, 가장들. 자기 아버지를 통해 더 나아가 자기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 아비나 부모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모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은 부모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부모들로 살아가라. 그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어마어마한 임무고 사명인 것 같죠. 심 닿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아직도 너무나 한심한 아비와 부모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심 닿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듯 양육해야 하고요. 이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건 믿는 가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은 사실 상관이 없죠.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비와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믿음과 삶의 모습이 전혀 없이 그저 어그러진 세상의 부모의 모습만 증거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까지 간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 부모와 우리 아비가 그 부모를 대표하는 아비가 세상의 부모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요만큼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 심한 경우까지 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될까요? 심각한 얘기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라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물론 우리 자녀들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그러진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비들과 부모들이 걸림이 되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부모에게 화가 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건강하게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마음속 깊은 곳에 화가 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진 모습으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가정처럼 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부모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오는 길에는 정말 많은 아픔과 슬픔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모만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부모 세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아비 되고 부모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바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아바 아버지라는 믿는 믿음에서부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비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듯 자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이 열망을 가지고 적어도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서 증거하라.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이루셨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온전케 될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닮은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삶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왔다고 예배의 삶에서 자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반영되어 나타날 때 우리가 예배에서 자라가는 거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공경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공경. 사랑하고, 그죠? 귀하게 여기고,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라.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모님에게 쓰여진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누구한테 쓰여지는 단어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Honor your parents. Honor your God.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사야서 24장 15절에 가면 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는 공경하자는 말이 없죠. 어떤 말이 들어가 있죠? 영화롭게 하며.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다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Fear the parents. 경외하다는 단어가 원래는 누구에게 쓰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경외함이 부모에게 똑같이 쓰여져요.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알려주실 때 부모 경경하는 삶하고 뭐하고 연결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한 명령으로. 언약 가정의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부모 순종과 하나님 순종을 같은 수준으로 여기시고요. 둘 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안식일을 더럽혔고 뭐 하나님을 드리는 예물을 더럽혔고 그들의 삶이 더러워졌고 다 하는데 거기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부모 공경의 삶에서도 함께 타락하였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회복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부모는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삶으로 함께 회복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의 회복,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잘 이 두 구절을 잘 보세요. 뒷부분이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뒷구절은 너희가 살고 복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런데 앞부분의 명령이 틀려요. 첫 번째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복을 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축복이 똑같아요. 둘 다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구약적이지만 하나님과 부모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5계명을 완전히 순종해 주시고 하나님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주셨죠. 그래서 어떤 축복을 얻어주세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순종, 부모 순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1장에 가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21장 18절에서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부모를 순종했을 때 마치 하나님을 불순종한 패역한 자식으로 여기시고 돌로 쳐서 죽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안에 악을 제하고 언약된 백성된 것에서 끊쳐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부모를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와 같이 여기시고 같은 심판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가정을 얘기하는 게, 세상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증거하라 하신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로 자녀들이 부모를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시는지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15장 4절에서 8절.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거기까지만 볼게요. 이 구절도 보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자기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로 증거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공경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 또 뭐라고 하시죠?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 멀리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 부모의 관계를 통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이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와 책임을 알려주며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올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렇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 공경과 순종에서 올바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결국 뭘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이거 같이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4절과 8절. 디모데전서 5장 4절하고요. 8절 따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부모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올바로 알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신 권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라가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여기실 것이라. 즉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건강하게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비와 자식의 건강한 관계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건강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야 되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며 심써 우리 아비의 삶, 부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또 세상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증거돼야 된다. 그런데 원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증거돼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근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 뭐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더 딱딱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성과 싸우며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듯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증거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모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관계에도 꼭 예수님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부모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자라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비와 부모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질되게 가르치는 아비와 부모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들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관계를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증거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듯 또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끝까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